제2장 베드로와 길. 사도행전 처음 몇 장이 독자들에게 강하게 인상을 주는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가 지니고 있었던 권위입니다. 그는 큰 영향력 있는 복음 전하는 자의 첫 번째 위대한 본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베드로가 천국의 사자같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여 생명의 길을 전하고 알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뚜렷한 임재와 듣는 자들이 죄를 알고 자책하게 하는 깊고도 지속적인 역사로서 그가 말한 것을 확증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탁이 될 수 있었던 그 자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보관할 수 있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응해야만 했습니다. 왕국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그것은 왕의 영토, 곧 왕의 권위와 통치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 오실 때에 그분은 권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 예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마다 그분의 왕국이 있으며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는 그분의 왕국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려면 의심할 바 없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권위와 다스림과 주제의 통치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차 임할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의 서술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 후에 계속 기록된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삽입된 것은 그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시종일관 그가 천국의 시민이 아니라 주님의 걸림돌인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 후에 예수는 그분의 모든 제자들에게 인자가 그분의 나라에 임하리라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특히 베드로는 이런 말씀의 의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실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왕의 인격 안에서 왕국의 성질과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그의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할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입하심. 하나가 아닌 세 개의 초막.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 총명한 제안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산 위에는 예수와 위대한 두 인물이 있었는데 그들이 위대한 까닭은 그들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의 체험 안에 머물고자 하여 주님 외에도 이 두 사람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자 제의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께 예속된 위치에 있었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장차 그분 곁에서 어떤 입지와 상당한 권위를 가진 위치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 안에서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 이상의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오직 한 음성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공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가 이 말을 할 즈음에 개입하셨는데 이것은 그를 책망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너는 말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이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말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왕국 안에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어라. 바꾸어 말하면 왕국 안에서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우리가 그분의 말씀하심을 주의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국이 이미 임하였으므로 두 사람은 지위에서 물러나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왕국의 그 성질이 이 두 사람을 대체하였습니다. 만일 여전히 율법이 있다면 왕국은 없습니다. 만일 여전히 선지자가 있다면 왕국은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지위를 내어드려야 하며 이 왕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도 없고 또한 왕국의 권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갑자기 베드로의 말을 끊어버리신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제안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단호하고도 의미 있는 음성에 물러간 것은 그의 제안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에 관계된 모든 왕국의 기초를 위기에 처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왕국이 임한다면 모세는 반드시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며 엘리야도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율법과 선지자를 고수한다면 왕국을 잃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왕국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가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우 실제적인 동시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더 전진하여 이 일을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물론 유대인에게는 이 두 단어가 모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먼저 주 예수께서 이 둘을 완전히 배척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직시하는 원칙들을 더 깊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록된 말씀이고 선지자 역시 그 뜻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둘 중 하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지성소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람은 율법을 조사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그가 문둥병자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알고자 하든지 혹은 어떤 종류의 짐승이나 새를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그는 율법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상세히 찾아보기만 한다면 그 가운데서 답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그가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가야 할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여 모든 율법서를 두루 다 읽어보았는데도 그 지방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한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 내가 여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물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도 여전히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서 그에게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이든 선지자를 통해서이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책이나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다만 어떤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매체로 하여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책에 있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그분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목사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그리스도를 알 뿐 그분과는 직접적인 교통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지 내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하든 주님에 대한 내재적인 계시가 결여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추구한다면 율법과 선지자의 제안을 받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고 하십니다. 다 나를 알미니라를 다비는 반드시 자신의 내면에서 나를 안다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형제나 이웃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계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기초를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에 기초합니다. 이 인식은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고 또한 당신과 내가 직접적으로 들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모세로 대표되는 기록된 성경이 있고 또한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자 엘리야로 대표되는 살아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이에게 주신 선물이자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고귀한 요소입니다. 우리 손에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책이 있고 또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는 주님과 친근한 그 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항상 올바르며 그 친근한 벗의 제안 또한 항상 옳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책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둘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변화산에서의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들 중 어느 것도 우리 마음속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선지자의 참된 책망이나 혹은 우리를 냉철하게 하는 성숙한 영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에 너무도 좋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얻은 이 계시에 자신을 완전히 드리지 않고 또 이것을 단순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분을 따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감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성장에 있어서 지극히 요긴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말씀들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며 감히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최고 권위가 되는 것보다도 성경의 의문을 더 중시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릇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경건하게 또한 조금도 소홀하지 않게 준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의 주권을 침범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성경을 높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접촉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왜냐하면 왕국은 이런 것들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은 두 방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분 이외의 어떤 권위도 거절함으로써 그분이 최고의 권위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적인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도움을 포함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계시는 언제나 내면적이고 직접적이며 또한 개인적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배워야 했던 공과입니다. 왕국 안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말하든 관계없이 오직 한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록된 성경이 있으며 내 형제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람이나 책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이것들을 훨씬 초월한 것입니다. 왕국의 길은 나 개인에게 사랑하는 아들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그분께 듣는 것입니다. 아들께서 개입하심. 우리는 베드로가 훈련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에 있어서 배운 공과를 이미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공과의 더 전진된 적용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접촉이라는 이 실제적인 접촉에 있어서의 적용이며 그 다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적용입니다. 나에게 베드로는 언제나 말이 많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후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한 비자가 증명한 것과 같이 그는 너무나 쉽게 입을 열어 말함으로써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이가 주 예수에 관한 일을 묻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고 묻자 베드로는 내신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치 물론 그분은 내실 것이다 어찌 내지 않으시겠느냐 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을 다한 후에 그가 예수께서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자세히 주의해 봅시다. 마태는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어떤 이가 와서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말하려 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가 주님께 무엇을 하셔야 할지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보다 한 발 앞서 그분의 진정한 위치를 설명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이 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왕국의 백성은 자유한 자로서 그들에게는 반세겔의 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은혜로운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의 경솔한 행동이 빚어낸 상황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이 도덕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종에게 새로운 원칙을 주시는데 이 원칙은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데에 직접 관계된 원칙입니다.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를 지배하고 그들이 주님께 얻어진 바 될 수 있게 하는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러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항상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근본적으로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그분 자신을 이방인의 잘못된 위치에 두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저희로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물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의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분이 권리를 포기하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그 안에 포함된 원칙은 중대하고도 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표면상으로는 충돌되어 보이는 우리에 대한 적어도 두 가지의 요구가 있습니다. 한 면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의 아들들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유케 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A라고 합시다. 다른 한면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의 표현을 보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누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B라고 합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아래의 두 가지 상황을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일인 A의 뜻과 둘째, 주님과 우리와 그 밖에 다른 사람 사이의 일인 B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전자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또 제3자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서 아주 복잡합니다. 이러한 고려는 단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제3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A와 B라는 충돌되는 두 원칙, 즉 의무를 면제함과 권리를 희생하는 두 원칙 가운데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 일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함정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책임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권의 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은 A의 뜻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거나 혹은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추구할 때에 만일 부모나 가정이나 상사나 혹은 하나님의 다른 종들 사이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부득불 비의 뜻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에서 면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와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와 자녀를 돌아보아야 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순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후자의 명령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표면상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일단 작정하면 우리는 당연히 B의 뜻보다는 A의 뜻에 치우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B의 뜻은 우리의 섬김에 대한 관념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의 요소를 가져오므로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대가를 드리지 않는 A의 뜻을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뭇거리며 하지 않는 것은 비단 사람에게 속한 일만은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B의 뜻을 준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B에 속한 뜻에 정하심이 있다면 B의 뜻을 A의 뜻 앞에 놓아야 하며 주님 자신이 결국에는 A의 뜻을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A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그분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이렇게 행하셨으므로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와 부르심을 의미하는 A의 뜻에 너무나 집착하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뜻을 실행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 후에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장애물이 됨을 발견하고는 결과적으로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는 항상 그분의 아들의 행동으로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분께 속한 지위를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그분은 도리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완전한 은혜 안에서 그분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혼을 남김없이 쏟아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급박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을 회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선택해야 할 무엇이 있었지만 그분은 구주로서 이 선택을 포기하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서로 모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A 혹은 B의 뜻의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잔에 너무 주의하여, 즉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산출하는 좋은 점 혹은 나쁜 점 혹은 부수적인 것 등에 너무 집착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잃어버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 우리가 만일 자신의 방법에 따라 일을 완성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러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셨지만 필요하다면 나는 반대와 제한과 저지를 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완전히 예비되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자신을 그분의 비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며 또한 그분이 그분의 A의 뜻을 완성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다하기 위하여 싸울 필요 없이 안연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두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동의한 후에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분명히 세워진 후에 우리는 또 다른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응하며 이 일을 꼭 붙잡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진실되고 헌신적인 의지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둘째 결과이며 보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젊어서 복주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방학 동안에 해적이 들끓는 어느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밟고 나아가야 할 한 단계였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한동안 씨름한 후에야 기꺼이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섬에 갔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나는 방 하나를 빌려서 그것을 수리하고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100여 명의 형제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용을 위하여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내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내가 집을 떠나기 5일 전에 짐을 다 꾸렸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나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이 준비되었고 돈도 다 썼으며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양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었는데도 그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시에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찾았으며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계획은 분명히 나의 뜻이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내가 억지로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나의 뜻을 완전히 이룰 것이다. 너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왜 계획을 바꾸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고 나의 부모님이 나를 못 가게 말리셨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앞으로 다시 당신을 신뢰하기는 어렵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을 때에 섬으로 가는 길이 열렸으며 거기 있는 영혼들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도 기묘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의 체험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공과를 배웠습니다. 나는 이미 이 뜻을 좋아하였습니다. 단지 나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또한 사실상 하나님의 뜻의 이런 특별한 표현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그것이 나의 뜻이 되어버릴 수 있는 일종의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가려고 결심하였었습니다. 만일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만을 원했다면 그런 좌절감이 나를 이렇게 만지지는 않았을 것이며 나는 영의 질책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귀한 공과를 내게 가르치시기 위해 실망과 모든 오해가 내게 임하는 것을 허락하셔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감히 그것을 한쪽에 제쳐놓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만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A의 뜻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A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시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발을 내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분 자신의 방법으로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 고 말하기 때문에 자아는 점점 비대하게 성장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자 하면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놓으십니다. 십자가가 하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애착심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자신으로 말할 때 십자가는 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A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분 개인을 위해서라면 그분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왕국 안에서 분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분이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왕국과 보좌는 그분께는 A의 뜻이지만 십자가는 이 뜻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나 나는 자신의 일생이 A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도리어 길에서 항상 B의 뜻을 만납니다. 우리의 천성은 육체에 속한 것이므로 산출되는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는 항상 여러 방식으로 간섭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아닌 주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어느 날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그는 그 당시에 이 원칙을 많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주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함을 알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주님의 죽음과 연합할 것이고 또한 직접 이 죽음의 실제적인 의미를 체험할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은혜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적은 한 비유로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렇습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오직 주님 자신을 위한 유일한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적의 절반만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이고 나머지 절반은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과 나 또한 나를 위해서 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 세겔이 두 사람의 세금을 해결하였는데 여기서 기묘하게도 종과 그의 주인이 한 교회 그리고 한 몸 안에서의 친밀한 연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낚는 이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올바른 기초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비용을 해결하시리라는 것에 대해 이것이 우리에게 보증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요구가 책임을 능가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요구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앙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개입.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그런 유익한 간섭을 아직 다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던 음성을 들었고 또 아들께서 집에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기록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생명의 직분의 풍성한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영에 임하심으로 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왕국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내재하는 천연적인 망설임을 극복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요파에 와서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기이한 이상을 보았는데 이 이상은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과 많은 방면에서 일치하였으며 새롭고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를 가이사랴로 가게 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이번 방문에 약간 신중을 기하는 것과 심지어는 그다지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큰 보자기의 이상을 본 후에도 그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마지못해 그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노련하면서도 약간 곤욕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종 같았으며 그의 내면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냉담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헌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여전히 쉽게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간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요파에서 온 좋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지붕에서 세 차례나 보았던 놀라운 환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더 전통적이고 또한 그와 함께 사도와 장로가 된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을 방문한 것을 그들이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정말로 염려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의 간단 명료한 기록은 이것이 복음의 골자를 잘 담고 있는 한편의 완전한 메시지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다만 말을 시작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음을 주의하십시오. 그가 십자가와 죄사함을 말한 후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책임을 지휘하셨고 베드로는 지금이 그가 물러설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듣는 이에게 역사하실 때에 전도자의 임무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이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만일 베드로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거나 혹은 그들에게 안수하는 등의 어떤 일을 하기를 기다리셨다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이것은 모두 당신의 잘못이요. 당신이 그것을 모두 시작했소. 당신이 만일 이방인에게 안수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에 근거하여 그와 함께 가이사랴에 있던 형제들에게 누가 능히 그들에게 물로 침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생생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주제이신 주님이 친히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왕의 권위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왕국으로 가는 길은 그분의 지위 아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이 하나님의 종의 몸에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죄인의 필요를 보게 될 것입니다.